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과 우리 주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들이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로도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전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물에 잠겨 그 옛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에 의하여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로 망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에 타 녹아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로 쓴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쓰는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에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삐뚤어지게 해석하듯이 그 편지의 뜻도 삐뚤어지게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휩쓸려 여러분 자신의 안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지금과 또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주께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여호수아기 제15장. 유다 다순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빕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소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빠져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도글라로 뻗고 베다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둔민 비탈 마준 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네스 물을 지나서 엔 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에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야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와서 세일산에 이르고 야림산 곧 그살른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니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망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라세빌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라세바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 아들은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나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망과 몰라다와 하살갔다와 헤브몬과 벳벨렉과 하살소알과 부엘사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난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사다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예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사 이렇게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가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열한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밖에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보아와 아베거아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보아와 딤나 이렇게 열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베다녹과 엘두곤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라빠 이 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베다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형님의 기적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여기 와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하는 짓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절에는 너희나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으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들과 예루살렘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자신들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자유를 선물하신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절기였다면 초막절 역시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모래와 바위가 대부분인 광야에서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심으로 줄이지 않게 하신 역사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의 기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미래에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과거의 삶을 책임지셨듯이 앞길에도 역시 같은 은혜의 역사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됨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치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이나 에베소서 2장 15절, 히브리서 7장 18절, 히브리서 10장 9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의 절기들은 폐해졌지만 의미는 계승되고 있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평상시에 들어갈 수 없었던 번제단 주위를 축제를 위해 모여든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들고 다음 농사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구하면서 물을 기르다가 전제와 함께 부으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빛을 끄려는 어둠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서론에서 말한 바 있지만 바로 앞에 봤던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다음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하셨고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18장에서는 자신이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정선된 일곱 가지의 이적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이런 일곱 번의 자기 선언 역시 사람은 예수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의 세상에 생명이 선포되면 될수록 공중에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부터 끊임없이 그의 간교한 어둠의 지혜를 사용하여 막았었는데 그 도구는 오히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극성을 부렸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도께서는 분명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시거나 헛된 충돌이나 가치 없는 죽음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 사실을 침묵시키시는 일들도 드러 나타남을 봅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셨지만 지혜의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모자는 어떤 경우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첫 절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1절에 그랬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예정과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맞추셨음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에도 복음은 전하셔야 했지만 어떤 경우도 자신의 원하시는 것을 하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음을 모범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는 표현도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낳은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 후에 상당수의 아들과 딸을 낳은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들조차 기록되고 있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상반절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를 그들도 믿지 못했음을 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5절이죠. 이것은 비단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고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그 선자의 육신적인 삶, 즉 나고 자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2, 3절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좋은 의도이기보다는 그들도 예수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4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세상에 나타나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스스로 나타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중 주님은 이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8장 4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비극은 육신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영적인 이해를 바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해가 먼저 깔려서 영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은 인간적이거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시는 것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사용함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 자신의 자세와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의 반응을 말씀하시고 혈육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직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17장 1절 중반절에 말씀하시는 고백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신 예수도의 순종과 헌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의 역사를 모두 완성하신 후에 최종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라고 확인시키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 하반절을 했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승인에 관계없이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조차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대로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7절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을 빛 대신 주님은 책망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아직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세상은 그 빛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역시 미워할 것이라고 조금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이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가리라. 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는다.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부터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란 시작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도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억측하는 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곧 하늘과 땅은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 천체를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여 이것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남자에게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지어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므로 그를 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부부에게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형벌은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진 날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죄나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지은 죄를 각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구속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차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홧김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 후손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 위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아온 것 외에는 그 후 얼마 동안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그를 가르켜 의를 전포한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규모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도로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방주가 좁아서 어떻게 그 많은 종류대로 동물을 넣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주는 길이가 300큐빗이고 넓이가 50큐빗이며 높이가 3층이나 되는 큰 배였습니다. 여기서 큐빗은 고대 오리엔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 어원은 팔꿈치라는 뜻인데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1만 5천 톤 이상 되는 큰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샘, 함, 야벳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땅 위에 150일이나 가득 넘쳤습니다. 그 후 그 물이 차츰 줄어 마침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는 땅 위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표시로 공중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성경의 첫 번째 시대인 홍수까지 역사가 끝납니다. 이 시대를 보통 홍수전 시대라고 부르고 그 후를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은 다시 흩어지는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북으로 가게 됐는데 유럽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 후손들일 것입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과 애굽과 기타 지방에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셈은 유대민족을 포함한 셈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셈 족속의 후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